예,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조금 예, 괜찮은가요? 예, 제가 듣기에는 괜찮습니다. 첫날 어제 우리 두 번째 강의는 법문과 설교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법문과 설교자에서는 그 법문을 통해서 우리가 설교해야 될 주제. 로이 존스의 표현을 빌리면은 교리를 발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제 우리가 취한 선택한 그 본문에서 무엇을 설교할 것인지 딱 하나의 명제를 갖게 되면은 그것을 누구에게 전해야 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구성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은 제3강 청중과 설교자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로이드 존스는 설교는 항상 강해적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 명제는 설교문의 형태를 포함한 주해와 설교문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가장 어려운 문제인 동시에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설교문은 수필이 아니고 강의도 아니고 동시에 성경 구절에 대한 가벼운 주석, 러닝 커멘터리도 아닙니다. 설교문은 특정한 형태를 가져야 하며 이 특정 형태가 설교문을 설교문으로 만든다고 믿고 있습니다. 수필을 여러분이 쓴다고 하면은 여러분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읽는 사람이 읽다가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돌아가서 또 한번 읽어보면 됩니다. 강의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듣고 있는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정보를 전달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할 임무를 다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설교문은 그 나름의 특징적인 내용을 형태를 가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가끔 강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주일 밤에는 레위기서 강해합니다. 이렇게 이제 연속 강해를 한다고 해놔놓고 심한 경우에는 그냥 한장 읽어놔놓고 여기저기 할 말인데 그냥 몇 마디 코멘트를 하고 시간 됐으면 우리 이제 다음 수요일날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로이드 존스에 의하면 그건 설교문이 아니라는 거죠. 설교문은 그 자체가 특정한 형태, 예를 들어서 서론, 본론 전개, 결론으로 완성되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초등학교 들어가서 제일 먼저 그려봤던 게 화를 내서 많이 나는 무슨 꽃이죠, 그거? 튤립. 튤립을 이렇게 그려봤는데 그게 아마 쉬워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줬던 것 같아요. 튤립 이렇게 꽃 모양 그려가지고 줄기 세우고 잎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중간을 잘라가지고 설교 한 편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적게 그릴 수는 있지만은 또더 크게 그릴 수는 있지만은 더 화려하게 만들 수는 있어도 어쨌든 딱 보면은 저 튤립이라는 느낌이 들도록 되어야 그게 설교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어떤 형태의 설교를 할 것인지에 따라서 청중 분석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일이더라고요. 때로 우리 나이가 젊을 때는 지금 청중들을 진짜 그들이 있는 자리에 두고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자리에 올려놓고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있는 자리에서 출발을 해야 그들이 따라올 수 있고 따라오면서 귀를 기울이게 될때 이게 교감이 일어날 수 있는데 정말 더하기 빼기밖에 못하는 아이에게 미분적분을 가르치면은 다 아이들이 잘 수밖에 없습니다. 못 따라오니까요. 그런 면에서 우리 설교가 조금 더 쉬워져야 할 있는 청중들 수준을 그대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그게 이제 출발점입니다. 저는 1980년대인가 이렇게 신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합천 청덕이라고 하는 산골적인 교회에 부임을 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첫 사역지죠. 그러니까 그때는 10시 반에 초종 치고 11시에 재종 치고 10시 반에 초종 치면 이제 처음 갔으니까 다른 때보다 더 이제 좀 긴장해서 앞에 어제가 아니고 이제 무릎 꿇고 이렇게 먼저 준비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재종 치는 소리를 듣고 가서 이제 앞에 나가가지고 이제 내가 인도를 해야 되잖아요. 아, 예배를 인도하다가 찬송 부르고 이렇게 인도하다 보니까 설교 원고를 안 가지고 올라온 거예요. 지금은 주변머리만 남았지만 그때는 주변머리도 없고 이래가지고 그걸 가서 가져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순간적인 이 머리가 복잡했어요. 네, 그러면서 청중을 딱 쳐다보니까 남자라고는 딱 두 사람밖에 없더라고. 우리 집사님 한 분 그 금에는 면장을 하고 계셨고 청년 한 사람이 있고 나머지는 아줌마들이고 할머니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온 거 가죠. 아주 가서 그랬던 첫 설교인데 이제 나는 거 가서 일한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선보는 설교로 생각했는데 예, 가서 원고를 가져오게 되면 뒤숭을 뜰게 되면은 이게 아무래도 딱지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설교를 했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서서 청중에 대한 분석을 일단 한 거죠. 그래서 원고 없이 설교를 하니까 훨씬 더 아이컨택을 하면서 설교를 할 수 있었죠. 그때는 부산에서 합성까지 오는데 4시간 반 틀틀거리는 차를 타고 왔고 열심히 오면서 차 타고 오면서 읽어봤기 읽었기 때문에 머리에 남아있는 걸 가지고 이제 한 겁니다. 어쨌거나 제가 패스를 했어요. 제가 사도행전 10장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제목이 설교 제목이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였습니다. 얼마나 시사하는 것이 많습니까, 그렇죠?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지금도 내가 그때를 생각해 보면은 참 그 교회 성도들이 대책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때만 해도 시골 교회들이 많이 비어 있었어요. 비어 있는 이유는 제대로 사례를 지불할 수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저는 주중에 야학을 하고 주말에 이제 야학에서 번 월급 가지고 차 타고 가서 설교해 주기로 마음먹고 이제 가는 건데 그래 자기들이 거절하면은 어쩌자는 거예요. 거절하면 다른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2년 만에 어떤 전도사가 처음으로 와가지고 이제 설교를 했는데 대책도 없이 거절하게 되면은 노처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눈을 낮춰야죠, 그렇죠? 예, 그래서 청중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가르침에서 가장 기본입니다. 설교자는 청중의 상태를 분석을 하고 그것을 설교를 준비할 때 그리고 메시지를 전달할 때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청중 분석이 어떻게 설교할 것인지를 부분적으로 결정합니다. 청중의 상태에 따라서 모든 성경의 모든 메시지를 상태에 따라서 관련시켜야 됩니다. 청중 분석은 설교자의 의무지만은 그 청중 분석이 올바르고 정확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잘못된 유행의 설교가 필연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청중을 분석할 때 첫째는 영적 상태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상태에 관한 한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육신에 속했든지 성령에 속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설교자가 이런 두 가지 기본적인 범주를 청중들에게 적용해야 하는 동시에 네, 영적인 육신에 속해 있든지 성령에 속해 있든지 크게 나누면 두 그룹이지만은 사실 각 그룹 안에도 천차만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자기 자신의 진전 상태, 자기 자신의 수준이나 아니면 청중의 성숙도에 따라서 전달하는 방식을 재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룹이 어떤 그룹으로 모였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해야 됩니다. 여기처럼 지금 신학 훈련을 받은 목사님들도 계시지만은 또 사모님들도 함께 계시고 이런 그 믹스드 컨그레게이션을 앞에 놓고 이야기할 때는 저는 사모님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강의를 진행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사모님 알아듣는데 목사님 못 알아듣는 그건 목사님 문제지 나 문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신학 훈련을 받은 목사님 수준으로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사모님 못 알아듣으면 그건 전적으로 내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모님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할 거니까 알아듣든 말든 그거는 남편들이 알아서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제 잘못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 그 분석을 해서 첫째 유행의 설교는 전도 설교입니다. 전도 설교. 잘못된 청중의 영적 평가가 필연적으로 잘못된 유행의 설교를 하게 되어서 주일마다 나오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은 크리스천들이라고 잘못 할 때가 많습니다. 주일학교 설교도 어린아이들 하는 설교도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아이들 보고 너 예수 믿는 아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안 되냐 이렇게 해야 안 되냐 이렇게 설교자가 이야기할 때참 많아요. 걔들 아직까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 설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장로님 아들이고 목사님 아들이고 집사님 아들이고 늘 주일날마다 나오는 아이들이니까 예수 믿는 삶을 살기를 요구하는 크리스천의 삶을 살기를 요구하지만 그렇게 요구하면 요구할수록 아이들은 율법적이 되고 위선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거룩한 의지가 아직도 없는 아이들 보고 넌 이런 패턴으로 살아야 돼 하고 요구를 하게 되면은 그 아이는 위선자가 되든지 이게 참 곤혹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전도 설교를 청중들에게 해야 한다는 거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유행의 설교로 말미암아서 복음의 능력을 결코 알지 못하며 죄를 깨닫게 해줄 만한 설교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세대가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에 다시 사로잡히지 않고 그러니까 전도 설교를 하는데 저 설교자가 나를 어떻게 취급하는 거야? 우리 집이 지금 3대 예수 믿는 집인데 날 불신자로 취급해? 이러면 틀림없는 난 크리스찬입니다. 틀림없는 난 크리스천입니다. 크리스천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전도서기를 들 때에 그 갈보리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자기를 불러주신 그 은혜를 감격하면서 들어야 그가 중생한 크리스천이지. 저 젊은 설교에서 저거 참 못됐네. 우리가 지금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인데 이렇게 나오면 틀림없이 난 크리스천입니다. 그래서 이런 만에 크리스천들을 양산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반드시 전도 설교를 하라는 것이 로이드 존스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주일날 오전 예배, 저녁 예배, 그리고 금요일 설교 일주일에 세편 하는데 세 편의 설교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주일날 오전에는 성도들을 양육시키는 이 설교를 했고 주일 저녁에는 전도 설교를 했고 금요일 저녁에는 교리 설교를 그 나름대로 언제나 했습니다. 저는 로이 존스의 그세 가지 유행의 설교를 한 것을 보면서 만약에 내가 한국에서 설교하는 한국 사람들을 앉혀놓고 설교한다 그러면은 나는 전도 설교가 들어가야 될 자리가 주일날 오전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 시간에 제일 이름만의 크리스천들이 많이 참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냥 맹목사님과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주일 저녁에 나올 리가 만무하고 수요일 저녁엔 더더욱 안 나올 거니까요. 그러니까 주일날 오전 설교는 이 사람들이 성도들이라는 가정을 갖고 출발하지 말고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생각 갖고 증거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단 설교를 하려면은 언제나 하나님에서부터 출발해야 되고 하나님의 존재와 대조적인 우상의 헛됨에 대해서 폭로를 시키고 우상과는 대조적으로 살아계시며 능력자이신 그분을 그분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 기준을 제시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과 거룩에 관한 선포를 해야 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거룩을 설계한 다음에 하나님의 기준을 제시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서는 도무지 도달할 수 없는 그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포인트를 다 얻으셨다는 사실을 전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두 번째 타입의 설교가 경험적인 설교입니다. 오늘날 설교에서 이게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교리를 교리 그 자체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의 삶 속에서 설명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경험 가운데서 선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경험 위주는 아니지만은 경험적이지 않는 기독교를 말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진리에 대한 그의 깨달음은 그의 경험을 궁극적으로 결정합니다. 하지만은 위대한 신학적이고 지적인 통찰력을 가지면서도 동시에 깊고 인격적이고 경험적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했던 바울과 더불어서 이 교리와 경험 사이의 균형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깨달은 이 진리를 우리 크리스찬의 경험 속에서 어떻게 그것이 와 닿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라는 거예요. 교리 자체에 대한 설명으로 끝나지 말고 크리스찬의 경험의 영역 내에서 교리가 지니고 있는 의미를 설명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적인 설교는 그의 목회자적인 마음을 떠나서는 논의가 될수 없습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 있는 사람들을 어쨌든 도와주려고 하는 이 목회자의 패스토럴 하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안고 뒹구는 문제를 도와주려고 하는. 그래서 경험적인 설교는 자기 직무가 무엇인지 자기 앞에 있는 청중들이 누구인지를 잘 이해하는 설교자로부터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타입이 교육적인 설교, 교리적인 설교라. 로이드 존슨은 교리를 가르쳐야 된다는 것은 믿지만은 캐테키즘, 하이델베르크 캐테키즘이 웨스트민스터 캐테키즘, 캐테키즘을 가지고 교리를 교리서를 가지고 설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진리가 그 교리서가 작성될 때 갖고 있던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했기 때문에 300년 전에 성도들이 안고 뒹굴던 문제하고 오늘 우리가 안고 뒹구는 문제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옛날에 작성된 그 교리의 순서에 따라서 가르치는 것은 3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살고 있는 것이니까 그 교리가 나왔던 본래의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의 교리를 오늘 상황 속에서 설교해야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너무 진리에 대해서 이론적인, 지적인 이런 교인들을 만들어내게 돼서 그런 설교를 계속 듣게 되면 기만 높아져가지고 강팍하고 냉혹하고 거칠고 자만한 교인들을 만들기 때문에 교리서를 가지고 설교는 하지 않. 그러나 반드시 기독교 교리를 가르치는데 성경에 예를 들어서 로마서 같은 아주 교리를 가르치기에 적절한 책들이 있으니까 그런 책에서부터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화란의 계획주의 교회와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로이드 존슨은 화란에서 유학한 사람도 아니고 화란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교통에서 사람들하고 좀 초창기 교제를 좀 했는데 이런 그 제너럴 어셈블리 참석해서 해보니까 그 사람들은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10시까지 토킹만 계속하지 기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거리를 두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교리를 우리가 언제든지 선포할 수 있지만 반드시 막 기도로 레스판스가 따라올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게 크리스천의 분위기라고 생각하지. 사실 서양 사람들하고 같은 그 컨퍼런스 참석해 보면은 진짜 말로서 말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남편이 사흘 동안 아니 석 달 동안 아니 3년 동안 30년 동안 I love you를 안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이혼 사유로 몰고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서양 사람들은 사흘만 그 말 안 해도 이게 이혼 사유가 됩니다.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그렇죠. 우리 아내들이 육감으로 때려잡기 때문에 이 남자가 벌써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 다 압니다. 그걸 꼭 말로 해야 합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서양 사람들은 진짜 모든 것을 말로 다 정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계약 쓸 때 우리가 번번이 손해를 봅니다. 그렇죠? 사업할 때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리서 자체가 성경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교리서의 기능은 설교를 위한 재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할 때 성경 해석의 틀을 해석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이 존슨은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비비 워필드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 신학자로서의 그 위치가 굳어졌고 달리 말해서 그것은 바울의 신학의 기초를 잡게 되어서 교리에 강한 설교자로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의 교리 설교를 발전시킨 것이 지금 나와 있는 로마서 연속 강해 설교집입니다. 정말 사서 쭉 읽어갈 수 있다고 하면은 참 이게 우리에게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뭘 믿고 있는지 우리가 믿고 있는 교리의 그 영광스러운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그 로마서 6장, 7장, 8장을 공부를 하면서 전에는 그 바울이 그랬잖아요. 7장 마지막에 가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부터 나를 건져내랴 이러면서 성경 설교를 들을 때 내 양심의 가책이 와도 저는 넘어갔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로마서를 쓴 그 성숙한 수준의 바울조차도 자기 안에 그런 갈등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so what? 내 같은 피레미가, 내 같은 신학생이, 내 같은 초짜 목사가 예?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은 너무나 내추럴한 거지. 그게 뭐 고민할 것이 뭐 있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로마서를 제가 이제 쭉 공부를 해보니까 그게 바울 자신의 그때의 현재적 고백이 아니더라고요. 바울은 다만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으면 어떤 갈등을 하게 되는지를 더 생생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에 나라는 칭호를 쓰고 과거형 대신에 현재형을 가지고 생생하게 실감나게 전하기 위해서 지금 루비콘 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며칠 년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우리가 현재형으로 표현함으로써 더 생생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내가 그걸 이제 이해할 때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갈등, 격등, 갈등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나는 그런 갈등이 생길 때마다 아유 내가 그런 갈등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 내가 같은 피레미가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깨닫고 나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로마서 7장, 8장이 이제 새롭게 저한테 밝아져 왔는데 정말 우리 하나님이 귀신같이 하시는 분입니다. 선교 한국 94년대인지 92년대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우리 학생 그 청년 선교 자원들을 리크루트하기 위해서 선교 한국 대회가 이렇게 늘 이렇게 하는데 그해 나보고 처음에는 로마서 5, 6, 7, 8장을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주제 강의를. 그런데 뒤에 연락이 왔는데 뒤에 7장 8장만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안도의 한숨을 쉬었는지 몰라요. 제가 5장은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었거든요. 5, 6, 7, 8장 하라 그러니까 예, 긴장을 좀 했는데 뒤에 가가지고 내가 준비가 잘 돼 있는 7장 8장을 하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귀신같이 하시네. 어떻게 내가 그쪽이 준비가 잘돼 있는지 아셨을까? 그래서 이동헌 목사님이 오상육장을 하고 물러가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더 크신 분이니까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하고 떠나주셔가지고 제가 7장, 8장을 했는데, 아,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 같아요. 누구를 어떤 자리에 세워야 할 것인지, 당신이 그 주도적인 역사를 하지 못하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리적인 지식의 결례가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중요한 문제가 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교리설교 반드시 했어야 된다는 거죠. 왜 부부 사이에 문제가 일어나죠? 제가 아내하고 결혼해서 38년째 살고 있는데 보니까 시어머니 큰아들, 이게 그렇게 좋은 조합은 아닌데, 내 앞에 온 모든 선본 사람들이 아니면 후보자들이 전체 다 호르몬이 큰아들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절대로 안 보내겠다고 하는 우리 장모님의 뜻이 내가 나타났을 때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지 팔자구나 생각해서 제가 갔잖아요. 그러니까 홀 시어머니 때문에 바가지를 긁는 법은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아들 둘, 15달 차이로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걔들이 뭐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싸우는 게 그게 농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내한테 시비를 걸지는 않습니다. 근데 언제 바가지를 가지고 들어오냐면은, 바가지를 긁지 말아가는, 바가지를 긁히게 되면 제가 날 부탁하는 게 차라리 노량진 수산시장 가가지고 오징어를 사가지고 와서 볶아라, 이렇게 제가 대안을 제시를 늘 해주죠. 근데 제가 보니까 시어머니 때문도 아니고 아들들 때문도 아니고 남편의 사랑이 확인되지 않으면, 자기를 향한 남편의 사랑이 확인되지 않으면 그때 나오는 게 바가지더라고. 교인들이 언제 영적으로 침체에 빠진지 압니까? 구역장 때문은 아닙니다. 정말 말하면은 뭐 교역자 때문은 아니고요. 정말 말하면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서 이게 날 사랑하시는 그분, 나를 지금도 잠잠히 바라보시고 있는 그분, 그분만 생각해도 그냥 가슴이 뜨면은 절대 막 담임 목사가 좀 제대로 못하더라도 그것까지고 신경 쓸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좋으신 그분이, 온 세상보다 크신 그분이 나를 향해서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눈길을 보낸다는 거 알면 우리 시험이 안 빠집니다. 빠질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핵심 교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있다는 거, 나를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우주를 운행하신다는 이 기본 진리를 이렇게 잊어버리면 시험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교리 설교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아는 것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유행별로 나누면 이제 전도설교, 양육설교, 교육설교, 교리설교가 세 가지 큰 타입을 나눕니다. 그러나 이세 타입의 설교마다 안에 들어가 보면은 갖추고 있는 구성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요소는 본문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게 강해 설교라는 거죠. 내 아이디어에서부터 출발하면 그건 주제 설교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출발점을 정하면 그건 강해 설교라고 하면 언제나 본문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물론 본문에서 출발해도 스프링보드에서 수영장으로 뛰어내리는 것처럼 본문을 쓸수 있습니다. 본문 하나 읽어놔 놓고는 그 다음부터는 뭐 자기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헤엄을 치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시금 그 스프링보드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는 건 그건 모든 설교가 사실 본문 안 읽으면 설교가 안 되는 것처럼 본문 다 읽고 하잖아요. 그것도 언제나 먼저 읽어놔 놓고 시작을 하지만은, 가다 보면은 막 본문은 출발점이 있고 그 다음 지 마음대로 다니다가 시간 되면 끝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강해 설교는 그렇게 돼서 안 됩니다. 스프링보드로 본문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본문은 그 설교 30분, 30, 40분, 40분 동안에 머물러야 한 영역이 본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강해 설교는 성경 본문의 강해로부터 말 그대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설교자의 생각을 출발시켜주는 지점이 아니고 그 메시지의 유일한 원천이어야 합니다. 거기에서만 나와야 설교의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은 본문의 주요 기능은 메시지의 핵심 교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메시지의 핵심은 본문의 강해로부터 나왔다는 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설교자는 본문의 핵심에 내가 정말 핵심을 파악했는지 이걸 너가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설교자가 본문을 찾기 위해서 다음 주일 설교 본문을 찾기 위해 성경을 읽지 마라. 그러면 그건 직업병이다 이럽니다. 설교자의 직업병은 본문을 찾기 위해 성경을 읽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읽지 말고 성경은 내 영의 양식이고 내 삶의 지침이라는 입장에서 성경을 쭉 읽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읽어가던 가운데서 말씀이 내한테 딱 부딪히면은 말씀이 내한테 말하기 시작하면은 읽는 걸 중단하고 바로 연필과 종이를 가지고 쓰라 하는 거예요. 그게 배움에는 아주 도움이 되는 겁니다. 아, 정말 이 본문이 참 은혜가 되네 해서 생각을 상당히 거기 머물러서 했다 손치더라도 보통 사람은 연필을 잡고 글로 써보지 않으면은 그 생각이 정리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필을 들고 써보면은 조금씩 그렇게 해서 메모지에 딱 정리만 돼 있으면은 그건 언제든지 설교 본문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3장 그 읽었을 때 굉장히 은혜가 됐는데 해서 금요일날 찾아가 보면은 더 이상 물이 흘러내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같은 본문이지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하고 연필은 반드시 옆에 놓고 성경을 읽으라 하는 것이 로이드 존스의 충고입니다. 성경이 말하기 시작하면 멈추고 본문의 귀를 기울이고 거기서를 계속해서 살피고 설교의 골격을 만들기까지 나가라는 거죠. 그래서 그 본문으로부터 이제 설교감, 설교의 본문이 그 본문이 이제 읽다가 생기는 게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읽어가지고 본문을 찾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성경은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당신이 이용할 사람을 찾습니다. 그다음 이제 그 본문에서부터 그렇게 출발해서 강해설교 시작되는데 강해설교 한 편의 강해설교 속에는 언제나 크게 나누면 세 가지 등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이 있어야 됩니다. 서론은 본래의 정황을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정황을 또 본래적인 적용을 설명해주고 근데 여기서 나오는 핵심 주제라고 하는 것은 이 본문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창세기 보십시오. 로마서 보십시오. 계시록 보십시오. 성경 전체를 흐르고 있는 핵심적인 일반적인 맹제라는 걸 가르쳐 줬어요. 그러기 위해서 다른 곳에 나오는 평행 구절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주제를 강화시킵니다. 이 본문만 이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로이 존스가 설교 시작할 때안 빠지는 말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오늘 밤, 오늘 이 설교는 이 본문은 우리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어떤 본문이든지 이거는 그게 제일 중요한 본문인 것처럼 이렇게 브로치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본문이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그래서 물론 이제 설교를 할때 순서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먼저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어떤 관련을 갖고 있는지를 먼저 놓고 그다음 본래는 그러나 이런 컨텍스트에서 나온 겁니다 하고 설명한들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론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더라고요. 현저하게 달라지는데 보통 설교는 4분의 1 내지 2분의 1 많으면은 설교의 반이 서론으로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전도 설교가 올 때는. 전도 설교는 이 사람들이 들으려고 온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냥 어쩌다 교회 온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 수준에서부터 출발해서 이야기가 돼야 될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따라올 만큼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거기에 공을 많이 들입니다. 핵심 내용은 같은 설교일지라도 전도 설교인 경우에는 서로는 반드시 새로 써라. 그때그때 오케이션이 달라지게 달라지면은 다시 써야 된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전도 설교의 서론은 다른 설교에 비해서 훨씬 더 길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책들이 로마서 같은 교리 설교를 보면은 서론이라 하는 것이 짧게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설교를 몰래 듣는 사람들은 일주일 전에 한 편을 들었고 일주일 뒤에 또한 편을 듣기 때문에 일주일 전에 들었던 것을 이렇게 요약해서 앞에서 이게 어떤 내가 요약해 들려줄 필요가 있지만은 책으로 읽는 사람은 앞에는 읽고 바로 연달아 읽기 때문에 그게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책으로 나올 때 그런 서론들이 생략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예배적인 설교가 근데 이 요약이 너무 저무도하지 않게 이렇게 멋지게 전개돼 가지고 어떤 설교 내가 지금 기억 못 하는데 그게 아주 제대로 붙어 있는 설교 있지만 대체로는 연속 설교인 경우에는 일주일 전에 들었던 사람이라는 걸 생각하고 다만 일주일 들었는데 오늘 지난주에 안 왔던 사람이 오늘 처음 올수 있잖아요. 그래서 앞부분에 대해서 연결에 대해서 현장에서는 설명해 줄 필요가 있는데 책으로 나올 때는 그런 것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 다음 서론 본론 전개를 해 나갈 때 우리가 핵심 주제를 봤는데 이 주제를 어제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 주제가 생긴 게 오징어처럼 생긴 먹었으면은 분할할 때 그렇게 나누면 되고 어떻게 본래가 생긴 뭐에 따라서 이렇게 자연적인 구분을 하라는 거 억지로 이렇게 오징어를 세로로 자르지 말라는 거죠. 대가리 떼내고 몸통 떼내고 꼬리 떼내면 보기 훨씬 먹기 좋은데 이게 가위 가지고 이렇게 잘라 가지고 전개를 하려고는 하지 말아라. 그래서 돼지와 관련해서 본문에 있는 것을 파악을 해야 되지. 내가 그 본문에다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의뿐만 아니라 이렇게 읽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그 있는 것을 빼대를 발견해내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리고 뭐 삼대지를 꼭 가야 되니까 첫째 대지는 뭐고 둘째 대지는 뭐고 셋째 대지는 기타고 이렇게 억지로 삼대지를 만들 이유도 없다는 거죠. 그다음 만족할 만한 딱 보면은 기억이 될수 있고 만족할 만한 이 핵심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거 그걸 위해서 이게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타고난 재주라 그럴까요? 특별한 은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게 이 망치질을 하는데 마치 그 대장간에서 같은 철을 가지고 호미를 만들 것인지 깽이를 만들 것인지 스스로 만들 것인지 따라서 열심히 치고 하는 것처럼 그때 설교자의 에너지가 많이 소요되는데 참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내가 파악하는 이 수준은 아닌 것 같다 싶으면은 망치지 마라. 좀더 놔두고 좀더 고민해서 진짜 작품이 되도록 하라. 아마 어쩌면은 도자기를 굽는 사람들이 마음에 드는 작품이 안 나오면 다 그냥 깨트려버리고 마는 것처럼 그런 고뇌가 필요한 부분이 주제를 망치질해 설교의 틀에 잘 맞추어라. 보통 이상의 설교가 될 것이라 느끼는 것을 망치기보다는 불완전한 대로 전혀 실패하기보다는 잠깐 동안 그 설교를 제쳐두고 한두 주간 더 생각을 깊이 해서 제대로 된 작품을 만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할 때 만족할 만한 형태가 나올 때까지는 망치질을 계속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그렇게 해서 이제 주제를 이렇게 구분을 대지를 구분했으면은 이게 점진적으로 배열을 해라. 대체 설교가 첫째는 둘째는 셋째는 하지만은 왜 첫째가 첫째가 와야 되는지 이유가 없습니다. 설교자가 그냥 그걸 첫째로 해놔서 첫째가 된 거지. 그 주제 자체가 첫 번째 와야 될 이유가 없다. 없을 때도 우리는 어거지로 첫째로 둘째로 그걸 갖다 댑니다. 근데 사실은 세 가지 주제를 대지를 나눴다고 하면은 그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처음 와야 되는지, 처음 와야 될 것은 첫 번째. 첫 번째를 하고 나야 전개할 수 있는 것이 두 번째고, 그 기초 위에다가 세 번째, 3층 석탑을 쌓는 것처럼 그렇게 쌓아가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결론이 이제죠. 서론과 결론에 특별한 주의를, 무게를 두는 것이 그의 방법입니다. 중심 주제를 발전시키는 것은 궁극적으로 절정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죠. 결론에 대해서 설교학자들이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서론에서 이게 이륙하기 위해서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려가지고 이제 쭉 다음 공항을 달려가지고 그다음 결론은 다시 한번 랜딩을 하는 이 순서를 이야기를 하는 그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는데 로이드 존스는 오히려 로켓을 발사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3단 로켓을 때리는 것처럼 첫 번째 대지가 그 역할을 하고 그다음 두 번째 대지가 2단 로켓을 때리는 것처럼 그리고 세 번째 대지가 이제 마지막 1단 로켓을 때리고 캡이 마지막 그 부분이 목표지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게 결론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결론을 말하기 위해서 앞에 35분 동안 이야기한 것이 이렇게 엮여져 가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는 방법은 우리 제 선임자 박 목사님이 저렇게 하시던 것처럼 요약 형태를 할 수도 있고 인용 형태를 할 수도 있고 어문 형태. 근데 어문 형태는 별로 한국 사람에게 적합한지 모르겠어요. 단어 형태가 오히려 낫지 않나.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강도사로 있을 때 제가 어문행어로 설교를 가끔 이렇게 강조를 하면은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그러지 말고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까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는 유행들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형으로 던지면 그때부터 헷갈리기 시작한다는 거야. 그러지 말고 이렇습니다라고 딱 찍어주면 그것만 붙들고 갈수 있도록 그게 더 현실적이라는데 처음에 제가 그 친구를 들었을 때는 별로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월과 함께 역시 어른의 말은 어른의 말이구나 이런 생각을 요즘은 하고 있습니다. 기도 형태로 끝낼 수도 있고 축도 형태로 호소와 권면 형태로 근데 모든 결론은 절정에서 끝내. 그게 엔티 클라이맥스가 되지 않도록 클라이맥스가 결론이 되도록 하라는 것이죠. 여기에 포함된 원리를 몇 가지 정리하면은 설교마다 하나의 완성체가 되어야 된다. 한 송이의 꽃이 되도록 한 송이의 튤립화가 될수 있도록 하나의 완성체로서 하라는 거죠. 그다음 형태가 아무리 중요해도 형태는 본질의 주인 노릇을 해야 합니다. 내용을 더잘 전하기 위해서, 더 정확하게, 더 사람들에게 인상적으로 말하기 위해서 형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것이지 형태를 위해서 우리가 본질을 희생시키지는 안 된다는 거죠. 그다음 설교의 핵심은 진리를 명백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선언하는 것이야. 그래서 청교도 전통에 따라서 로이 존스는 설교를 통해서 지가 잘난 것, 박학한 것을 내세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설교자는 교육을 받은 사람이 하고 많은 책을 읽을수록 인풋된 것이 많을수록 아웃풋된 것이 탁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식을 과시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의 모든 연구와 그의 모든 묵상과 고뇌가 로 말미암아 추출된 그 에센스를 설교에 담으면 되지. 그걸 내가 어떻게 해서 뽑아냈는지, 내가 이렇게 많은 책들을 읽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한 사람의 위대성은 단순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복잡성에 의해서 평가되는 현대에 대해서 그는 개탄하고 있습니다. 뭐 복잡하게 늘어놓으면 와, 그 사람 확실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요즘 추세지만은 진짜 대가들은 단순합니다. 제가 대학 다니면서 철학에 대해서 이렇게 저는 부산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서울에서 내려온 분들이 강의하는 거 보면은 제대로 철학을 강의하는 사람들은 대학 1학년, 2학년 내가 알아듣도록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학교에 철학 개론을 가르치시는 분은 참 어렵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게 대가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의 특징적인 설명 방법을 몇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설교를 대체로 연속 강해 설교를 했습니다. 물론 연속적인 본문을 택하든지 비연속적인 본문을 택하든지 둘 다 타당하다는 입장이지만은 그는 보통 연속 설교를 하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예외적으로 영적 침체라고 하는 책, 그거는 메모 해놨던 것이 쭉 모였는데 어느 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나왔던데 팍 쏟아져가지고 다시 살피는 동안 이거 시리즈 설교 되겠네. 그렇게 해서 영적 침체는 본문이 왔다 갔다 합니다. 비연속 설교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 출판된 설교들을 보면은 대체로 이렇게 연속적인 설교였고 전도 설교와 아마 영적 침체라는 그 책은 이게 비연속 설교지만은 나머지 양육 설교는 대체로 이렇게 책 하나를 택해서 그리고 로이드 존슨 출신이 뭐라 그랬죠? 의사였잖아요. 의사는 현미경을 가까이 합니까? 망원경을 가까이 합니까? 현미경을 가까이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전체를 놓고 이렇게 망원경적인 관찰을 해서 4, 5, 6장 한 편을 설교하고 이런 어쨌든 본문 하나를 놓고는 현미경을 들여다 놓고 보는 것처럼 로마서 1절부터 6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한 편의 설교를 하고 어떤 데는 에베소서 본문 같은 데 보면 one baptism 단어 딱 그거 놓고 그냥 one spirit but God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그냥 한두 자를 가지고도 몇 편의 설교를 할 수 있는 이렇게 좀 현미경적인 접근을 주로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자기는 하느냐 하면은 신학이라는 성경 자체가 초대교회 설교의 결과이고 설교의 한 형태고 요약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도에 의해서 요약된 형태로 기록된 것을 풀어놓는 것이 본래 상태로 해주는 돌리는 것이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도 요새 오렌지 주스 이게 캘리포니아산 오렌지 주스를 마시는데 사실은 오렌지 그 자연산을 하지만 그대로 온 건 아닙니다. 딜리트해 가지고 완전히 정리해서 가져와서 한국에 와서 물은 한국 물 탑니다. 다만 본래 퍼센테이지하고 맞도록 만들지만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신약에 남아있는 것은 그렇게 압축된 콘센트레이트 되어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본래 오렌지가 갖고 있는 상태에 물을 타줘서 딜리트 시키는 것이 그게 설교자의 오늘 설교자의 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는 이 방법을 택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설교자에 따라서는 그게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남아프리카에서 같이 공부를 했을 때 브라질에 있는 목사들이 두 사람 와서 같이 공부했는데 오거스투스 로페즈라고 하는 친구는 지금 그 상파울라에 있는 맥켄지 대학에 지난번에 갔을 때는 총장하고 있다. 이번에 갔을 때는 이사장하고 있더라고요. 이 친구는 특징이 마음경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로마서 뭐 5장, 6장, 7장, 8장을 하루 저녁에 우리한테 20분, 30분 안에 그걸 에센스를 밝혀냅니다.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고 그렇게 또 로이 존스처럼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되 그 이제 초창기에는 할 수 없었던 일을 나이가 들어갈수록 조금 더, 더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중요한 것은 천재적인 브레인을 가지고 있었던 그 의사가 한평생 목회의 마지막에 도달했던 거기서 출발하려고는 하지 말아라. 우리 같은 보통 머리를 가진 사람들이 그 천재적인 두뇌를 가진 의사가 40년 목회의 마지막 가서 그 했던 그 방식을 내가 택해가지고 하면은 교회를 까먹게 된다는 건 틀림없는 진리입니다. 설명을 할 때, 이분은 서양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런데도 이게 접근해 가는 방식은 언제나 전체적인 데서부터 특수적인 대로, 일반적인 데서부터 특수적인 대로 그렇게 합니다. 주소를 쓰면은 이름 쓰잖아, 서양 사람들은. 자기 이름 쓰고, 자기 스트리트 넘버 쓰고, 타운 쓰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쓰죠?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금음리, 옥동 288번지. 아시겠죠? 제가 왜 그 번지를 잘 외우는지, 제가 태어난 마을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전체적으로 먼저 보고 그 다음 부분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쩌면 의사로서의 제 직업 본능인지 모릅니다. 의사가 사람이 딱 들어오면은요,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전체적인 제너럴 아웃룩을 살펴야 됩니다. 근데 나쁜 의사들이 있습니다. 나쁜 의사들은 앞에 환자 나간 거 정리한다고 날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더러 많이 있어요. 요새는 이제 그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요새는 서비스가 좋지 않으면은 안 되는데, 그렇다가 요새서 또 사람들 보니까 아예 지 실력은 없으면서 예쁜 아이들 세워놔놓고 친절한 아이들 세워놓고 그래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것도 문제긴 해요. 그러나 환자가 들어오면 환자가 딱 어떤 자세로 들어오는지 전체적인 모습을 보고 환자하고 물어봐야 되잖아요. 어디가 아파갔습니까? 어디 아팠어? 그러면 이제 청진기도 갖다 대고 손으로 두드려보고 이렇게 좀 이게 진행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아주 불친절한 사람들인데 뭐 의사로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일반대 전체적으로 먼저 보고 부분적으로 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논지를 설명해 갈 때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선입견들을 먼저 제거하는 작업을 해라. 그러니까 재개발 사업하고 같습니다. 그런 데서 집을 지으려고 하면은 헌 건물을 뜯어내는 일부터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설명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중생이라는 말딱 던져지면은 생각할 수 있는 잘못된 생각들이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요. 그것은 아니고요. 이건 이런 겁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부정 먼저 긍정 다음. 그걸 아주 특징적으로 이분이 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에 집착하는 배경에는 그 말을 듣고 있는 청중들에 대한 신학적인 입장 때문입니다. 사람은 백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인생 전반에 가서 잘못된 오해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해를 제거하는 작업을 먼저 한 다음에 바른 진리를 전해야 제자리를 잡는다는 것을. 그리고 네 번째 요소는 반복의 요소입니다. 반복해서 우리가 전하는 진리는 영광스러운 진리이기 때문에 반복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물론 했던 말또 하고 했던 말또 하고 했던 말또 그러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설교를 해가면서 이렇게 앞에 서서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듣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내리보고도 어떤 사람 듣다가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을 지으면은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여기는 언제나 현장감이 넘치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복해서 설명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진리는 반복할 만한 가치가 있는 진리라는 거죠. 수필에서는 반복은 금물이지만 설교에서 반복은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복은 왜 하느냐 하면 사물의 새로운 국면을 소개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무슨 말 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간다는 거. 그 다음 논지의 주요 핵심을 요약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내가 설명한 것은 요겁니다. 딱 해주고 강조를 위해서 다시 한번 반복을 하면서 강조할 수 있습니다. 예정, 그 다음 설교의 예정이, 설교문에 예정이 들어가긴 하지만 누가 그랬죠? 예정이 없는 설교는 창문이 없는 건물하고 같다, 이런 생각을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긴 해요. 그런데 요새는 이 말도 잘 통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요새 그 리모델링 해놓은 거 보면은요, 지하를 아주 바깥처럼 이렇게 잘 꾸미는 집도 있더라고요. 근데 로이전서는 예정에 관한 한 60편의 산상설교를 가지고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별로 특별하게 배울 만한 것이 없을 거예요. 잘했다는 느낌보다도 오히려 이 예정 아까 앞에 설교에서도 했는데 또 나오네, 이런 느낌이 있고, 그러니까 예정을 그렇게 잘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예정을 너무 예화를 너무 잘 들어가지고 설교는 그날 설교 다 집히고 내용은 다 집는데 그 예화만 남아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이야기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본질을 이제 훼손시킨 거죠.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 이미지네이션, 상상, 또 중요하다고 자기 프리칭 앤 프리셔스 강조는 하는데 로이드 존스는 그렇게 이미지네이션이 탁월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로직, 파이어 앤 로직 이랬는데 로직이 강한 사람이지 이미지네이션이 탁월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휘필드 같은 사람은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하는 하나님의 손에 빠져든 죄인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든지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얼마나 리얼하게 그 이미지네이션이 갔든지 곧 다가올 심판을 피하라는 설교를 하는데 그냥 사람들이 막 도망을 쳐피는, 홀에 앉았다가 도망을 쳐나갈 만큼 그렇게 탁월한 이미지네이션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전혀 로드 존슨은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상상은 진리를 선포하는 데서 한 몫을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상은 진리를 생생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교에서 언어의 기능은 개념의 생생하고 구체적이고 감정적인 심상을 창조하는 것이 포함된다. 그러한 개념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은혜롭게 열어주시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데, 근데 이제 그의 입장은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면에서 우리한테 탁월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의 특징은 오히려 논증에 있습니다. 뭐 철저한 논증의 논증입니다. 그래서 첫째지 뭐 첫째 둘째 쓰지는 않았지만은 사실 소지까지 있는 것은 흔한 일이고 어떤 데 가면 소소지까지도 다 분석이 가능할 만큼 그것만 편지봉투 안쪽에다 적어가 나와서 딱 현장에 와서 설교하던 사람이니까요. 그러면서 논증을 하는데 이제 그 난 크리스천들을 전도 설교에서는 그 논증을 할 때 상식에 기초한 논증을 합니다. 아니 우리가 술 취했다고요? 지금 몇 시인데요? 아침 9시인데 우리가 술 취했어요? 그러니까 상식을 가지고 술 취했다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받아칩니다. 이거 어찌 된 일이냐?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어찌 된 일인지 그건 요엘 예언의 성취라고 설명을 해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다. 그 큰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사역의 절정인 것을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렇게 설명해 갑니다. 근데 보면은 사람들이 던지고 있는 일반적인 질문은 우리의 설교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걸 무시하지 말고 그래요? 우리 술 취했다고요? 지금 몇인데요? 이러면 이제 딱 한 방 먹으면 그 사람들이 예,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애건 그런 것이 아니고 요엘이 예언했던 그 예언의 성취 아닙니까? 이렇게 설득해 나가고. 그래서 난 크리스천을 상대로 해서 설교를 할 때는 상식의 기초에서 말하고 크리스천을 해서 이제 경험적인 설교를 해서 양육 설교를 해나갈 때는 자 성경 여기 보세요. 성경 저기 보세요 해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앉아있는 사람들이 크리스천인 이상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공통 출발점을 가지잖아요. 제 아는 자매 하나가 서울대 공대 졸업하고 국비 장학생 돼가지고 자본공학, 즉 전공학에서 미시간 대학에 왔는데 와가지고 일주일 형제를 만났어요. 둘이 뭐 갑자기 휠 통했던가 봐요. 형제가 나와서 이제 프로포즈를 했더니 하면서 물었대요.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의견이 안 맞는 점이 있다. 있을 수 있냐.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또 물었어요. 형제가. 그러니까 대답이 자매가 뭐 할 것도 없이 바로 튀어나오는 대답이 그때는 내 말 들었어요. 그때는 내 말 들었어요. 최씨거든요. 최씨 딸 대단합니다. 멈추지 않고 그때는 내 말 들으라고. 그러니까 형제가 아주 신앙으로 잘 훈련된 형제가 돼서 그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근데 그래서 제가 결혼이 됐는데 출발이 그렇게 되다 보면 조짐이 심상치잖아요. 10년 동안 지옥 훈련을 하고 그 결과로 요새 킹덤 패밀리라고 하는 책을 두란노에서 출발했더라고요. 참 그럴 때는 크리스찬인 이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신앙 좋은 자매라고 하면서도 그럴 때는 내 말 들으세요 이렇게 나와서 이게 참 곤란합니다. 예. 그다음 강해 설계의 기본 요소 두가 아주 핵심적인 기본 요소 두 가지인데 설명을 일단 해요. 설명을 해주고 진리는 기본적으로 지성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해 설계에서 설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먼저 지성에 호소하고 이해를 하고 마음을 움직여야 돼. 다음에 의지를 움직여야 합니다. 진리가 먼저 교리가 처음 진리의 규범과 복음 메시지가 먼저 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제 강해성의 또 다른 요소는 예, 적용입니다. 그러니까 예, 강해 설교가 되겠으면 설명만 해가지고 그건 강의고 신학교 강의고 설명만으로 끝나면은 설명이 됐으면은 왜 그 설명을 했습니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설교한 거 아닙니까? 적용이 반드시 따라줘야 돼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고신하고 순복음 설교를 제가 비교를 해보면 그렇더라고. 고신은 설명하는데 한 80% 90% 시간을 쓰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적용 들어가기 전에 교인들이 다 지쳤었어. 이제 더 이상 덜 의욕이 남아있지 않아. 그때 가서 적용한다 해봤자 귀에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순복음 설교는 제가 보니까 우리하고 다르더라고요. 처음부터 그냥 적용으로 시작하더라고요. 처음부터 계속 적용하는데 저게 진짜 성경에 근거가 있는지 아니면 저 사람의 그 개인적인 주장인지 이게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게 이걸 잘 블렌딩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거기도 기름기하고 이거 잘 섞여야 이게 맛있는 것처럼 이제 삼겹살을 좋아하는 이유가 다 있잖아요. 몸이 좋든 말든 입에 맞으면은 사람들이 맛있다고 생각하는 건 두 가지더라고. 달든지 그다음 기름이 있어서 고소하든지 두 가지만 맛있다 그래서 제가 93세대 어머니에게 늘 말씀드리죠. 어머니 이것은 맛있는 게 아니고 단 겁니다. 그래봤자 소용이 없대요. 어머니는 불변하시는 하나님을 닮아가지고 절대로 생각을 잘 안 바꾸시더라고. 그래서 어제 음식점 가니까 한국에서 특별히 들었는데 그냥 음식 전체가 옛날 음식이 아닙니다. 빨게 변해가지고 사람들의 입맛에 어필하는 것을 하죠. 그래서 그럼 맛있다 그러거든. 맛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단 거지. 단 거하고 맛있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아, 예, 적용하고 설명과 적용은 딱 같이 가야 됩니다. 어떤 설교는 완전 색동적으로 갔습니다. 설명, 적용, 설명, 적용, 설명, 적용 이렇게 가는 거 있고 어떤 설교를 쭉 분석을 해보면은요. 첫 대지에 첫 부분은 설명, 두 번째 부분은 이제 적용, 설명, 적용 두 번째 대지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안 그러면 첫 부분은 전체 다 설명을 해놓고 마지막 50%는 적용을 하는 그건 뭐 주제에 따라서 또 청중에 따라서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적용할 때 항상 출발은 연역적인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서양에서 보면 지적인 크리스천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한번 크리스마스 카드를 남아프리카에 있으면서 보냈어요. 하면서 재림에 대한 언급, 초림 이야기니까 재림에 대한 언급을 했더니 어떤 할머니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자기하고 관심사가 통한다고 오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이 사람은 재림에 관한 책을 나보다 훨씬 더 많이 읽은 것 같아. 그러나 삶은 전혀 크리스천답지 않는 성경 공부하러 가는데도 절대 자기 잘 안 움직이는 거예요. 누가 실로 오면 가는 거예요. 휘발유 아낀다고.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이 그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주 주지주의적인 관심은 있는데 상관 아무 상관이 없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펜타코스탈 운동의 영향으로 경험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있는데 거기서 끝나버리는 한 그룹은 교리에만 관심을 갖고 실제적인 문제에 상관을 하지 않는 사람들 다른 그룹은 실제적인 문제에는 매몰되는데 자기의 영적 맥박이 어떻게 뛰고 있는 데에서는 관심이 많지만은 그게 진리에 입각하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관심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적용할 때는 범주적으로 적용하는데 그 말은 뭐냐면 두 가지 부류로 딱 놓고 당신이 크리스천입니까? 크리스천이면은 이런 아직도 이 문제에 대해 자신이 없습니까? 그럼 당신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앉아있는 사람들을 난 크리스천이 있다는 범주 하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진리를 어떻게 하면 진리 입문할 수 있는지 그 다음 이미 자기가 크리스천을 생각하면 당신은 이런 스텝을 받고 있는지 확인시켜주는 그 다음 보편적인 적용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의사는 사실 열이 나면은 청진을 갖다 대고 원인이 뭔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무조건 열 난다고 해열제를 갖다가 쓰면 이건 돌팔이 의사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원인이 뭔지를 알아봐야 돼. 열이 나는 원인이. 그러나 목사는 의사하고 다른 점이 그겁니다. 목사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근본 원인은 같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뭐죠? 죄라는 거. 거기서부터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아니까 그런 면에서 앉아있는 사람들은 다 출신이 같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리고 영속적인 교훈 그러니까 사람이 변한 것은 없습니다. 옷은 변했습니다. 메고 나온 넥타이는 시대에 따라 변합니다. 그러나 2000년 전 사람이든 1000년 전 사람이든 500년 전이든 지금 앉아있던 사람은 꼭 같거든요. 사실 희노애락이라 하든지 뭐 이렇게 사람이 자연인이 가지고 있는 욕망들은 다 같지 않습니까? 아이들 공부 잘 시키고 싶고 그 다음 뭐 이렇게 시집장가 잘 보내고 싶고 뭐 이런 욕망들 다 같은 욕망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가 보편적인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불변하는 인간의 심성을 놓고 이야기를 하면 맞아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정황에 따라서는 또 다르다는가 인식을 해. 그때는 어떠했는데 지금은 어떠한지. 예를 들어서 이런 설교가 있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할 때 너희가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러잖아요. 그 설교를 가지고 남아프리카와 같은 이 기독교 국가에 설교를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도의 즐거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우리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남아프리카 일반적인 크리스천들은요 전도 평생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언약의 백성이라고 믿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우리는 창세기 전부터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믿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설교하면은 청중들에 대한 아부에 지나잖아요. 전도의 즐거움을 당신은 맛본 적이 있습니까? 거기서 출발해야지. 그 전도한다고 해서 막 우리처럼 열심히 이거 막 뛰고 속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야, 그건 출발점이야. 그것보다 정말 너희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너희 이름이 하늘에 있는 것을 이해해야 이게 맞아떨어질 건데 본래의 컨텍스트, 본래 지금 컨텍스트는 뭐냐? 제자들이 전도를 해가 와가지고 막 기뻐가지고 선생님 만나가지고 막 자기도 전도했던 보따리 풀고 이 사람도 풀고 이 사람 풀고 얼마나 막 와가지고 그렇지 사역하고 돌아오면 막 어느 집사님 만나도 할 말이 많습니다. 그렇죠? 전도 여행하고 돌아와 보세요. 이제 그럴 때에 얘들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돌리는데 한 번도 전도의 기쁨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죠. 정황을 본래 이 본문의 정황과 내 청중의 정황이 어떤지 따라서 바로 이퀄 시킬 것인지 전환해서 말할 것인지 그 다음 실제적인 적용 실제적인 말은 있는 이야기입니다. 본문 자체는 그 내용만 그러니까 무엇을 하라 이렇게 명령만 우리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하라는 말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설교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문에 그것을 언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How to에 대해서 전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직접적인 적용을 하라 말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는 틀림없이 참석할 리가 없는 박근혜의 잘못에 대해 지적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오글랑 그때는 박사를 내든지 칭찬을 하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데 우리 앞에 절대 교황이 나타나지 않는데 교황의 잘못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건 지금 앞에 앉아있는 죄인에 대해서 그 사람들 하여금 우리가 던지는 그 타켓을 같이 던지도록 하는 즐거움을 맛보도록 하지 말고 그 시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직접적인 적용이 되어야 된다는 거고요. 지금 방법은 제가 설명했습니다. 토막토막 하든지 뭐 색동적으로처럼 하든지 그건 그때가 돼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설교학적인 공헌을 정리를 하면은 다섯 가지. 본문으로부터 반드시 시작해야 되고 본문에 머물러야 한다는 거. 그다음 설명의 요소. 강해 설교는 설명의 요소에서 이거 강해 설교는 적용 요소. 어떻게 말하면은 설교는 적용으로부터 시작한다고 말하는 것만큼이나 적용은 중요한 겁니다. 적용 없는 설교는 설교가 아닙니다. 그다음 설교는 설교문 하나의 완벽한 총체여야 되고 모든 설교는 진리를 분명하게 명백하게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죠. 청중의 정황에 대한 일관적인 강조는 어쩌면은 그 세 가지 유행의 설교도 그렇고 서론, 본론, 결론 이런 구성 요소도 그렇고 다 그거는 앞에 앉아 있는 청중을 어떻게 하면은 도와줄 수 있을까는 그의 목회자적인 마음에서부터 나온 것이라고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강해 설교는 몇 가지 설교학적인 원리를 통달하는데 기교를 익히는 데 있지 않고 그가 설교하는 사람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 그것이 제대로 된 설교자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8년 공부를 하고 나와서 한국에 어떤 교회 집회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집회를 하는데 제가 썼던 어휘라든지 뭐 이런 것이 거기에 담임하고 있었던 목사님에게 이렇게 좀 새롭게 다가왔던,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내국에 있었는데 그런 말들을 할수 있습니까 하고 이야기를 하게 돼. 질문을 듣고 나서 제가 몇 년 동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왜 그렇게 할수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물론 제가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책벌레라는 별명을 선생님으로부터 듣게 했으니까 많이 읽은 축에 속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 설교의 현장에서는 내 원고에 나와 있지 않는 말들이 나가는데, 그 말들이 사실 삶을 변화시키는 말들인데, 딱 하나더라고요. 청중에 대한 사랑. 어쨌든지 내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하는 이 마음이 그런 표현들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는 배울 것은 많지만은 가르칠 것은 별로 없는 학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고 보니까 설교학 교수가 안된 것이 너무 다행한 일이더라고. 가르칠 게 별로 없는 이 과목을 맡아서 내가 했으면은 얼마나 곤혹스럽습니까? 배울 것은 많지만은 가르칠 것은 별로 없는. 만약에 설교자로 한 사람이 태어났다고 하면은 여기저기 조금 도와줄 수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된 설교자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위대한 진리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설교자는 태어나는 것이지 클래스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설교학적인 방법을 흉내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은 그 정렬, 동기의 순수함을 갖는 것은 우리의 삶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획주의 로이 존슨이 그런 말을 합니다. 계획주의 설교가가 어떻게 설교를 그렇게 냉랭하게 지루하게 할수 있는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주제가 무엇인지를 정말로 깨닫는다고 하면은 정말 불타는 논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는 걸 자기가 느끼지를 못하니까 잠오도록 하지. 어떻게 그 위대한 주제를 가지고 그렇게 냉랭하게 이야기할 수 있냐는 거죠. 어느 날 우리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요. 엄마가 아이들이 어렸을 때니까 누가복음 6장의 그 베드로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서. 그 부분 이제 엄마가 아이들 책을 못 읽으니까 읽어가지고 설명을 해주겠는데, 둘째 아이가 입이 딱 나오더라고. 마음에 안 든다 이거지. 그래서 왜 은수야 여기 그렇게 기록돼 있잖아. 엄마가 한번더 읽어줬어요. 그러니까 인상 팍 쓰면서 하는 말이, 그때 베드로가 그렇게 말안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엄마가 책 읽듯이 어떻게 베드로가 그 순간에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열정이 이게 함께 가지 않으면은 이게 우리가 말하는 거 성경에 있는 그대로 전해도 그건 진리 아닙니다. 그렇죠? 진리 아닙니다. 그 순간에 삶이 걸려 있는, 삶의 전환점이 걸려 있는 그 순간에 엄마처럼 그렇게 밋밋하게 이야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안 가기 전부터 그런 것을 깨달았던 애가 아직도 전향할 생각을 하지 않고, 제가 이야기하면은 아닙니다, 아빠 나는 어릴 때부터 목사 된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형이나 이야기하라고, 형은 초등학교 다닐 때 목사 된다 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아직도 그 형한테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형이 3년 동안 파리에서 삼성 주재원 역할을 하다가 이제 구글 코리아로 들어와요. 그래서 구글 코리아에 들어가서 이제 출근을 하면서 전화를 했더라고. 야, 아빠, 근데 구글 코리아 가가지고도 만족이 없으면 어떡하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나는 삼성이 있으나 구글이 있으나 별 관심 없다. 네가 우리 업계로 넘어오기까지는 관심이 없다. 우리 업계에도 쓸만한 사람이 필요하거든.